B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다음 날인 27일 중국 군용기 12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타이완 정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전 9시 30분 수호이 30 전투기를 포함해 중국 군용기 22대를 포착했고 이 가운데 12대가 중간선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간선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두 나라 간 경계선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중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두 나라군은 중간선을 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 공군은 주기적으로 비행기를 중간선 상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비행기들이 해군과 합동 전투태세 순찰에 참여했고 타이완 전투기와 함정들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군은 장비를 잘 갖추고 훈련돼 있지만 중국군 특히 해군과 공군과 비교해 왜소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새 군사 지원의 일부로 패트리어 지대공 미사일과 포탄을 서둘러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26일 발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를 위해 60억 달러를 쓸 것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대는 보내지 않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점증하는 러시아의 공중 위협에 대처하려면 패트리엇이 긴급하게 필요하며 패트리엇이 당장 인명을 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안보 지원을 약속했고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해 바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방공 무기와 드론 대응 체제 그리고 포탄 등이 들어갑니다. 부엉 딘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이 사임했다고 베트남 공산당이 26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67세인 후에 전 의장은 베트남에서 가장 강력한 직위인 공산당 서기장의 차기 후보였습니다. 베트남에서 국회의장직은 국가 지도부를 구성하는 기둥으로 간주하는 4개 직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부엉 딘 후에 동지의 규정 위반과 결점이 부정적인 대중 여론을 초래했고 당과 국가 그리고 자신의 평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 후에 전 의장 보좌관이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후에 전 의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3주간인데 사임 발표가 나왔고 외교관들은 베트남과 중국 관계의 민감성을 감안해 이를 주목할 만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는 27일 자신들이 제안한 휴전 방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맞제안을 받았고 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4월 13일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 정부에 보냈던 제안에 대한 시온주의 정념자들의 대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반년 이상 계속되는 가운데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며 하마스는 모든 합의가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 대표가 이스라엘 관리들과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관리가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스라엘이 인질 33명을 석방하기 위한 제한적 휴전을 검토할 뜻이 있지만 새롭게 제안할 방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26일 홍해에서 탄도미사일을 쏴 파나마 선적 유조선이 가벼운 피해를 봤다고 관련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비교적 소강 상태에 들어간 뒤 최근 며칠 동안 후티 반군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났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후티 반군이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한 발이 파나마 선적의 안드로메다 스타호에 경미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사설 보안업체인 엠브레인은 이 선박이 러시아와 관련된 무역에 사용됐고 러시아 프리모르스크에서 출발해 인도 바디나르로 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유조선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해협 인근인 예멘 모카 해상에서 공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는 가자지구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북자 조앤 리 씨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미국 LA의 글렌데일에 자리 잡은 한 네일살롱. 조앤 씨는 이제 경력 1년의 신참이지만 제법 꼼꼼한 솜씨를 자랑한다.
제가 만든 거, 이거랑 이거. 제가 그림 그리는 거, 뭐 아트 이런 거 좋아해갖고, 그래갖고 컬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제가 아트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림 그리는 걸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거 완전히 잘하지 않으면 예술이기 때문에 밥 먹고 살기 어렵다. 나중에 아는 친구분이 어느 날 이렇게 왔는데, 저랑 만났는데 너무 이쁘게 잘했더라고요. 걔 너무 손톱을 너무 이쁘게 잘해갖고 제가 이거다, 내가 컬러를 좋아하니까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그러고 했어요.
네일아트를 처음 접해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녀의 고향은 북한의 청진.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고는 아무리 더듬어 봐도 즐거운 것이 거의 없다.
학교 가면 오전에는 공부를 시켜요. 근데 오후에는 다 초등학생들까지 줄 서서 같이 그 주변에 농장 그런데 일하러 가는데, 그것이 하기 싫어서, 왜냐면 공부해야 할 시간인데, 근데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게 싫어서 그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중에 빠지는 애들도 있었고요. 빠지는 애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돌아요. 돌아서 데리고 나오던가, 아니면 애들만 계속 보내서 못 살게 그러는 거죠.
그러다 13살 때 엄마와 동생과 함께 탈북을 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선 길이었는데 도착해보니 중국이었다.
지금이야 저는 많이 떨리는 일인데 그때는 재밌었어요. 왜냐면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밤에 몰래 소리 안 나게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엄마 따라가면 뭔가 재밌는 일이 있겠다. 왜냐면 엄마가 자주 저희랑 못 놀아줬으니까.
어렵게 찾은 자유의 기쁨도 잠시. 볼 일이 있다며 북한에 갔던 엄마가 사라지고 말았다. 동생과 함께 버림을 받았다고 믿은 13살의 소녀는 아는이 하나 없는 중국 땅에서 홀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다.
3일 만에 온다고 했는데 3일이 아니고 3년이 지나서 왔어요. 오다가 잡혔다고. 그래서 감옥 생활 했다고. 3년 동안 기다렸죠. 왜냐면 거기서 기다려야 만날 수 있잖아요. 원망과 야속함 그리고 기쁨. 원망은 제가 저희 엄마가 갈 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고, 그리고 야속한 것은 늦게 왔다는 그런 야속함, 그리고 기쁜 것은 늦게라도 계속 기다리지 않게 하고 왔으니까 엄청 원망이 컸어요.
억척스러운 생활력이 몸에 밴 조앤 씨는 무슨 일이든 열심이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손님이 만족할 만큼 깔끔하게 손톱을 정리하고 정성스럽게 색을 입힌다. 단골을 만들기 위한 그녀만의 전략도 있다.
손님들이 하루 동안 힘들었었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한 주 내에 힘들었으니까 표준적으로 정석으로 하는 그런 네일 케어보다도 제가 손 마사지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시간을 좀 더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피로가 좀 풀리니까. 되스럭이면 잘 손님들이랑 기분을 잘 맞추고 저도 또 아침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고 출근하는 편이에요.
손님을 보내고 나서도 뒷정리부터 다음에 올 손님을 위한 준비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조인 씨. 그러다 보니 일을 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녀를 향한 신뢰가 두텁다.
조혜는 사실 이제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뭐 신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열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정말이에요. 책임감도 강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한국에 정착한 가족을 두고 4년 전 홀로 미국에 왔다. 그녀의 결심에 큰 몫을 한 건 제일 좋아하는 가수인 미국의 팝싱어 셀레나 고메즈였다. 지금도 혼자 있을 때면 그녀의 노래를 즐겨 듣는다.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Who say you're not perfect. 이 파트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누가 아무 사람도 너한테 나 perfect이라고 할 자격이 없잖아요.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워서 저 가수 노래 부르는 거 다 알아들었고 싶다. 정말 엉뚱한 생각이기도 하고 미국에 대한 환상, 왜냐면 뮤직비디오 그런 거 보고 환상, 그리고 또 아무래도 미국은 좀 큰 나라니까 옵션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옵션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 것도 빨리빨리 걸어가지 않고 슬렁슬렁 걸어가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빨리 처리해야 할 일도 느릿느릿하게 어포인먼 해갖고 하고 그 삶의 여유를 즐기는 것 같아요.
꿈의 나라에 발을 들여놓긴 했지만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조앤 씨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였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늘 그래왔듯 꿋꿋하게 버텼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의 그늘이 깊어졌다.
저는 여기 와서 던데는 일은 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예전에 없었던 강박이 있어서 무조건 뭘 해갖고 쌓아놓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 때문에
지금도 가끔 우울할 때가 있어요. 과거 생각할 때. 맨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일을 찾지를 못했을 때 일 못 찾으면 제가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내일도 여기 와서 배우고 모든 걸 다 여기 와서 배웠는데 근데 초기에는 제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의지가 되어준 것은 미국에 온 탈북자들의 정착과 생활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한 한인교회였다. 조인 씨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부터 그녀를 지켜봐온 이종환 목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 만족하고. 만족하면 된 거야.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미국에 참 감사해요. 왜냐면 그치. 요즘에 물론 이민자들 이렇게 다 뭐라고 하는 이슈가 많은데 그래도 딱 이렇게 중국에서처럼 불안하게는 안 살잖아요.
하여튼 나는 지금에 미국 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많이 발전한 거야.
여기 와서 좀 긴장을 놔버리면 그 긴장하는 그 놔버린 그 생각에 컨트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이해져서
갑자기 우리가 순간에 뭐 폭발음이 꽝 하고 났다가 이렇게 갑자기 가만히 있으면 좀 멍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멍해지고
멍해져서 네. 그냥 맨날 술 먹고 다녀?
사지 분별을 하기 어려우니까
새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엇나가는 탈북자들을 수도 없이 봐온 이종환 목사는 조인 씨가 대견하기만 하다.
캐더링 식당에서 국도 했지. 그 다음에 커피숍에 가서 또 메이드도 했지. 또 우버 택시도 드라이버도 했지. 지금은 저 네일샵에서 그 아티스트도 하지. 너무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얘는 달라요. 뭔가 달라. 그러면 얼마나 또순인지. 예? 조그만 나이난 센터에 그 스토어에 가서 그릇 한가 1불짜리 사는데도요. 그것도 났다 들었다 났다. 그걸 사기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얘는 좀 앞으로는 뭘 좀 하겠다.
돈 버는 일에 힘겨움을 배우며 돈 쓰는 일에 무서움도 알았다. 그래서 그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낭비다.
저는 보통 시장 보면 시장 볼 때 좀 저렴한 것을 사서 맞춰서 그거를 해먹어요. 오늘 어떤 것이 괜찮은 가격이고 어떤 것이 세일을 하는지 보고 오늘은 김치볶음밥 해먹을 거예요. 김치는 집에 있으니까 돼지고기만 조금. 와, 소시지다. 소시지 지금 3개 이렇게 파는데 한 개 사면 저렇게 좀 가격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3개 사면 제가 먹지를 못해요. 그 시간 안에. 그래서 사고 싶지만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면서도 고심 끝에 막상 사는 건 그리 많지 않다. 밥도 집에서 손수 해먹는다. 외식이라고 해봐야 혼자 나가서 먹는 게 전부. 그마저도 한 달에 두 번을 넘지 않는다. 이제는 무엇이든 혼자 하는 게 익숙해졌다.
사람들 혼자서 사는 외롭다. 근데 전혀 외롭지 않아요. 자기 뭐, 마음 먹기 탓이에요. 왜 혼자가 외로워요? 그럼 스님들 어떻게 살아요? 처음에는 좀 그랬죠. 근데 자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에 외롭진 않아요. 맛있네. 북한 음식이 맛있다고는 하지만 여기도 맛있는 음식이 많고도 많은데 굳이 거짓말 필요도 없어요. 보통 없을 때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것은 그냥 향수라고 보시면 돼요.
나홀로 살림이라고 결코 설렁설렁하지 않는다. 그렇게 누가 곁에 있든 없든 매 순간을 열심히 살다 보면 혼자라서 기가 죽을 일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랑 같이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외롭다 하고 진짜 방에만 있고 예전에 제가 외로울 때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럴 때는 점점 더 외로움과 우울이 저를 내장을 시켜요. 그 시간에 뭐 다른 뭐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해먹거나 아니면 요리 프로그램 보거나 아니면 뮤직비디오 보거나.
일이라면 가리지 않는 조앤 씨지만 일만 하고 사는 건 아니다. 요즘은 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드는 취미가 생겼다.
저도 중고? 한 번 탔는데 재밌어요. 더 스트레스 날아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막 이렇게 이거 타는 동안 뭔가에 집중하니까 좀 괜찮아요. 좋아요.
이전에 일하던 네일살롱의 직장 동료에게 우연히 배우기 시작한 전동 롱보드에 재미가 붙었다.
네, 밀면서 가면서 네. 걸로 타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응을 잘하고 저보다 낫습니다. 저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거 좋아해요. 또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걸 좋아하고
모험을 하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잘할 때까지 해요. 할 수 있을 때 뭘 모든 걸 하는 게 좋죠. 경험 좋아해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가 새롭게 시작한 일이 또 있다. 피부관리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언젠가 자신의 네일살롱을 열고 싶은 꿈을 위해서다. 홀로 삶을 헤쳐나가는 일이 만만치 않지만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상처받은 조개가 진주를 품듯 그녀가 품은 작은 꿈이 나날이 빛나게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살롱을 오픈을 하면 피부 관리사, 왁싱, 네일 이런 거를 세 개를 이렇게 하면은 그럼 피부 관리사 그런 것이 돈이 더 되고 그거 세 개 다 하면 좀 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걸 봤어요. 얼마 멋있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거기서 온 사람이 미국에 뷰티 살롱을 열었을 때 좀 돈 많이 벌어갖고 성립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제가 후원을 해주면 되는 거죠. 저처럼 될 수 있게끔. 지금은 나가 아니고 나중에 성공하면.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조앤 리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영생 씨는 한국에 와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에서 탈출해 10여 년이 넘도록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아들을 출산했고요. 이제는 한국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 씨는 자신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말하는데요.
지금은요. 내가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원래 누구 말도 잘 안 듣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외딸이에요. 애딸이니까 집에서는 빨리도 안 시키고 밥도 안 시키고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 이불 빨래를 해야 되는데 못 해봤잖아요. 어떻게 빨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막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애 아빠가 와서 왜 그러냐고 해서 내가 나 이 빨래를 못 빨아서 온다니까 야 그게 뭐 그렇게 힘들어. 막 이렇게 다리 고두고 들어가서 막 받더라고요. 난 그렇게 빠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뒤에는 세무서에서 일하면서도 또 노후 계획을 위한 여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진짜 우리가 차를 끌고 댕기리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오자마자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거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사회복지에 혹시 내가 이 일을 끝나면 무슨 일을 할까 내가 말로 벌어먹고 손으로 하는 일을 해야지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사이버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복지사 자격증 땄거든요. 그렇게 하고 따고 나니까 또 그 컴퓨터에 대해서 또 골리더라고. 그럼 심리상담이나 좀 따자. 나는 말을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리상담사 자격증까지 땄거든요.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사 자격증 그리고 운전면허증까지 취득한 영생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녀에게는 유일한 행복이기도 했죠.
대한민국 전국 각진 다 돌아봤어요. 제주도도 한 네 번째 갔어요. 아 좋죠. 여행 다닐 때만큼은 잡생각이 안 들어가요. 세 번째 갈 때는 그 어떤 그 나이 드신 분이 내 혼자 다니니까 혼자 오셨어요? 하더라고요. 네 하니까 어머나 대단하다. 아 무서워요. 무섭긴요. 제가 계획은요. 외국으로 한번 가고 싶어요. 베트남이라든가 그다음에 태국이라든가 일본 가고 싶어. 일본은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 그렇게 가고 싶어? 가고 싶다니까. 그럼 엄마 가자 하더라고. 우리가 못 보던 거잖아요. 우리 저 이북에서는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이 한 군 안에서도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나마 저는요. 그 강의를 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평양에 강사 대회가 있어요. 여행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공무일로 가는 거죠. 어떤 애들은요. 진짜 나서 바다도 못 구경하고 비행기 한 번도 못 보고 산골짜기도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냥 댕기질 못하니까 여행이란 자체를 몰라요. 저기서는.
여행의 즐거움을 알게 된 영생 씨는 앞으로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꼭 즐기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가족들이 계곡에 가는 게 너무 텐트랑 치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설악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뭐 북한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 그때 초등학교생이니까 계곡으로 가자,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삼겹살 한 2kg 정도 싸가지고 우리 애를 끌고 갔어요. 가니까 한국 분들이 다 텐트 쳐놓고 있더라고요. 애들은 다 계곡에 가서 놀고. 그래서 내가 텐트 꺼내놨는데 칠 줄 모르니까 그 한국 분이 와서 쳐주더라고요. 응, 그래 쳐주고 있다가 하루 종일 있으니까 나도 어릴 때 그 동심 세계로 돌아가지고 개울물에 막 들어갔어요. 우리 애는 또 그 한국 애들하고 인차 사귀지더라고요. 저녁이 되니까 뭐 나와서 저녁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도 또 따라 나와가지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수박을 물에다 담가놨던 거 가져다가 잘라가지고 먹었어요. 먹고 다른 사람들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자. 그래서 텐트 치고 지금 자려고 딱 누웠는데 막 하늘에서 있잖아요. 막 우르릉 깡깡깡깡 하면 막 번개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야 되겠다고 소리. 그다음에는 차에 싣고 고속도로 나오니까 막 소나기 쏟아지는데 그래서 잠 못 봤어요. 지금도요. 그게 원이 됐어요. 나는 텐트 안에서 하룻밤 자고 싶어. 나는 진짜로.
부푼 기대를 안고 갔지만 비가 내리는 탓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요. 멀지 않은 날 꼭 다시 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끝으로 영생 씨의 바람 들어봅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있는 힘껏 노력을 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아들을 잘 키워서 장가 잘 가서 그거 하나 좀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을 위해서 후간잡도 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참 고마워요.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기에 잠시 일을 쉬고 있지만 영생 씨는 이 취미 생활을 통해 또 다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유가 있어 한국에서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여행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탈북민 영생 씨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동부에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중심으로 뛰어난 명문 대학들이 있다면 서부에도 그에 필적할 만한 명문 대학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 명문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명문 사립대학 스탠퍼드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91년에 개교한 스탠퍼드 대학교는 릴런드 스탠퍼드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 상원 의원과 그의 아내인 제인 여사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7,000명이 넘는 학부생과 9,000명에 달하는 대학원생이 재학 중인 초대형 종합대학인데요. 이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비하면 설립 역사는 짧지만 금세기 가장 성공한 대학으로 일컬어질 만큼 급속한 발전을 이룬 연구 중심형 사립대학입니다. 먼저 스탠퍼드 대학교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알아볼까요?
스탠퍼드 대학교는 미국 대학교들의 평가서를 발표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지의 대학 랭킹에서 매년 미국에서 10위권 내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수한 대학입니다. 세계 대학 순위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타임스 하이 에듀케이션 자료에서는 순위 올랐습니다.
네, 특히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 자료에서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이어서 3위에 오르면서 미국 대학들 중에서는 MIT나 하버드 등을 제치고 가장 우수한 대학교로 뽑히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도시인 스탠퍼드 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스탠퍼드시는 지금도 주민이 14,000명 정도에 불과한 조용한 마을이지만 낮에 활동하는 인구는 35,000명이 넘는 생동감 넘치는 곳으로 오늘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첨단 기술 회사들이 직결해 있는 기술 혁신의 산업단지인 실리콘밸리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설립자인 밀런 스탠퍼드가 운영하던 거대한 말목장이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별명으로 The Farm, 즉 농장으로 불리는 스탠퍼드 캠퍼스는 8,200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자연보호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서쪽으로는 태평양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처음 이것을 탐험한 스페인 원정대는 30m가 넘는 거대한 야생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이 지역을 일컬어 거대한 나무라는 뜻을 가진 팔로알토라고 명명했다는 역사적 기록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스탠퍼드 대학교 교정 곳곳에는 거대한 야자수 나무들이 도열해 있는데요. 붉은 지붕의 나지막한 건물들, 또 스페인 양식의 건축물들이 이 야자수 나무들과 어우러지면서 동부 지역과는 사뭇 다른 이국적인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교를 알기 위해서는 스탠퍼드 대학교를 설립한 릴런드 스탠퍼드라는 한 인물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뉴욕주 올바니 근처의 한 농가에서 8남매 중 다섯 번째 자녀로 태어난 릴런드 스탠퍼드는 어린 시절 고단 농사일을 돌보며 법률학을 공부했습니다. 변호사 개업 활동은 눈부시게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852년 화재로 건물 등 전 재산을 날려버린 그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금강지대로 이주해 무역상을 시작했습니다. 험한 고생 끝에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거대한 성공을 이루고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공화당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860년에는 캘리포니아주가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지지하여 승리로 이끄는데 합격한 공을 세운 덕택에 이듬해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됐고 연방 상원의원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릴런드 스탠퍼드 의원이 스탠퍼드 대학교를 설립한 데는 꽤나 마음 아픈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릴런드와 개인 스탠퍼드 부부에게는 외아들 릴런드 스탠퍼드 2세가 있었는데 이들 가족이 이탈리아로 여행하던 도중 스탠퍼드 2세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16살이 채 되기도 전에 사망하는 불운이 찾아들었습니다.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아들의 병상을 지키고 있다가 아들이 숨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던 윌랜드 스탠퍼드는 역시 격심한 슬픔에 잠겨있는 부인의 손을 잡고 캘리포니아주의 젊은이들을 우리 모두의 자녀로 삼읍시다 라고 토로했던 말이 오늘날 세계 최고 명문 대학의 하나인 스탠퍼드 대학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스탠퍼드 부부가 외동아들을 잃는 참담한 슬픔을 이겨내고 캘리포니아의 모든 젊은이들을 섬기겠다는 위대한 결심을 함으로써 오늘날 서부 사립 명문 대학인 스탠퍼드 대학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학교의 정식 명칭은 스탠퍼드 부부의 외아들인 릴런드 스탠퍼드 2세를 기려서 릴런드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교고요. 이 학교 교정에는 릴런드 스탠퍼드 의원, 부인 제인 여사, 그리고 외아들인 릴런드 스탠퍼드 2세가 함께 있는 가족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시에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당시 대부분의 학교와는 달리 처음부터 남녀공학으로 출발한 학교입니다. 스탠퍼드 부부는 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동부에 있는 여러 대학들, 코넬대학교, 예일, MIT, 하버드대학교 등을 방문하고 많은 자문과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교육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종교기관과 연계되었고 남성 위주의 교육기관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탠퍼드 부부는 구습에 메어있는 전통을 타파하며 여성들에게 고르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남녀공학제를 실시하면서 교양을 갖추고 사회에 유익한 시민을 양성하는 대학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동부의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방문하면서 각 대학들의 총장들과 수많은 면담을 하였지만 스탠퍼드 부부는 당시만 해도 특별한 계층에게 유리했던 동부 명문 대학들의 교육체제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연과는 동떨어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대학의 모습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 전혀 향방 없이 살던 젊은이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이 되고 전문 분야에서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네, 동부의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서 남녀공학으로 출발한 학교는 코넬대학교가 유일한데요. 스탠퍼드 대학교는 학교 설립 과정에서 여러모로 코넬의 모델을 따르기 원했다고 합니다.
네, 초대 총장으로 당시 동부 아이비리그 중 하나이며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대학의 이미지와 많이 부합되는 코넬대학교의 앤드루 화이트 총장을 총빙하려고 했지만 그는 고사하고 자기 대신에 당시 세계적인 어류학자이자 훌륭하게 대학을 운영하고 있던 인디아나 대학교의 데이비스다 조던 총장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샌프드시의 강력한 설득으로 초대 총장이 영입된 조던 총장은 전통적인 리버럴아트, 즉 순수 학문과 공학기술을 접목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스탠퍼드 교육의 근간이 되는 학제를 수립했고 그의 지도력으로 스탠퍼드 대학교는 오늘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동부의 명문대학 대부분이 영국 대학의 교육방식을 채택했던 반면 스탠퍼드는 독일의 대학 교육방식을 채택했던 코넬 대학교와 메릴랜드주에 있는 존스 하킨스 대학교의 전례를 따라 학부와 대학은 모두 세계적인 교수의 강의 체제를 초월해서 학생들 스스로 연구하게끔 하는 연구 중심형 대학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릴런드 스탠퍼드 부부의 헌신과 열정으로 세워진 이 스탠퍼드 대학교는 설립 2년 만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네, 지성의 산시의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발자취, 그리고 오늘날의 현황과 입학 사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2024년 4월에 주목할 만한 이달의 여성 뉴스로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뉴스 키워드는 전미 여자 프로농구 드래프트 그리고 여자 재소자들입니다. 지난 15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아카데미 오브 뮤직에서 2024 전미 여자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가 열렸습니다. 이 신인 드래프트는 1997년을 시작으로 매년 열리는데요. 전미 여자 프로농구 WNBA 팀들이 대학과 프로 여성 농구들 선수 가운데 새로운 선수를 선택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WNBA 드래프트에서 프로 여자 농구팀들이 선수를 고르는 순서가 있는데요. 지난 두 시즌 동안의 누적 기록이 가장 낮은 팀이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방식과 각 팀이 선호하는 숫자를 합산한 수를 추첨하는 방식을 종합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해도 1위로 선수를 고른 팀은 인디애나 피버였습니다. 여자 대학농구 역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한 주역과 행사의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한 연방 여자 교도소에서 여자 재소자들이 성폭행을 당해서 교도소 간수들이 줄줄을 체포됐었는데요. 해당 연방 교도소가 폐쇄 직전입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15일에 열렸었죠. WNBA 드래프트.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이 팬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올해 이 전미 대학 체육협회 NCAA 여자농구 경기 열기 정말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올해 드래프트 행사 자체도 그래서 미 주류 언론의 관심을 받았죠.
이 드래프트가 4월에 열렸는데 네. 입장권이 한 달 전에 이미 매진이 됐습니다. 네. 이변인데요.
네.
ESPN의 독점 계약으로 이게 중계가 됐습니다.
네. 자, 그날의 주인공들을 알아보죠. 과연 어떤 선수가 어느 무대에서 뛰게 될지 궁금하시죠? 알아보죠.
네, 미국에서 이 선수가 지금 제일 핫합니다.
네.
모두 예상대로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
네.
2024 WNBA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선택됐습니다.
네.
클라크 선수를 선택한 팀은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인디애나 피버 팀이었습니다.
네. 자, 미 여자 대학 농구의 역사에서 위대한 선수로 남을 케이틀린 클라크. 뭐 득점 능력, 어시스트 능력 두루두루 갖췄죠.
네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 보죠.
예.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네.
22살이고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키가 183cm, 몸무게가 70kg 체격입니다.
네.
백인 여성이고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호크아이즈 팀 선수로 뛰었습니다.
네.
자, 클라크 선수 올해를 포함해서 최고의 남녀 대학 농구 선수에게 해마다 수여하는 상입니다. 네이스미스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이 상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요.
네.
NCAA 농구의 역대 최고 득점자로 4개 시즌 연속으로 득점과 어시스트 부문에서 1위였습니다.
네.
한 경기에서 40점 득점을 낸 경기가 4번이나 있었는데요.
네.
총 548개의 3점 슛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 선수를 보려고 경기를 본 미국인 많았죠?
그럼요.
네.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게임콕스와 아이오와 대학교의 호크아이즈의 최종 결승전 경기를 ESPN 또 ABC 방송이 생중계를 했는데요.
네.
평균 시청자 수가 약 1,870만 명, 최고 시청 인구는 2,4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 농구 여자부 결승전 경기 시청자 수가 남자부 경기를 앞지르는 이변도 만들었는데요.
네.
이 남자부 결승전은 TBS 그리고 TNT를 통틀어서 평균 1,482만 명의 시청 인구였습니다.
네. 자, 클라크 선수가 공식적으로 인디애나 피버 팀에 합류하면서 와, 인디애나 피버 팀 그야말로 피버 열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피버 팀은요. 대학 농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3점 슛 선수 두 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클라크 선수와 함께 2018년 드래프트에서 두 번째로 선발된 켈시 미첼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대학 농구 선수 시절에 오하이오주에서 497개의 3점 슛을 쏘았었습니다.
네.
자, ESPN은 인디애나 팀이 2016년 이후 WNBA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클라크 선수를 영입해서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고요.
네.
팀과 커뮤니티 모두 클라크 선수가 그 영향을 끼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케이틀린 이펙트, 케이틀린 효과라는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예. 자, 인디애나 피버 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네.
케이틀린 클라크 상품 페이지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10여 가지의 상품이 이미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네.
클라크 선수의 등번호가 22번입니다.
네.
혹은 뭐 클라크 이펙트, 클라크 효과라는 문구가 쓰인 모자, 티셔츠가 진열창에 탁 올라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달 3일부터 달라스 윙스와 인디아나 피버 경기가 열리는데요.
네.
이 티켓이 지금 가장 싼 티켓이 거의 $200고요.
네.
워싱턴 미스틱스와 미네소타 링스 경기 티켓 가격은 $40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비교가 됩니다.
그러네요.
인디애나 피버 팀뿐만 아닙니다. 인디애나주 전체가 클라크 선수 영입에 아주 들뜬 분위기인데요. 에리 콜컴 인디애나 주지사 경제 개발 문제 때문에 브라질 상파울루로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정 중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케이틀린. 지금 내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그 영원한 미소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680만 명의 인디애나 농구 팬들을 대표해서 인디애나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투 인디애나. 환환한 합창의 목소리를 더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클라크 선수의 대답도 아주 대단합니다.
네.
인디애나주가 농구를 대표하는 주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네.
농구 경기 티켓 판매가 지금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 자신의 경력을 시작하기에 인디애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한 겁니다.
말도 잘해요. 자, 클라크 선수 얘기만 정말 숨가쁘게 해드렸는데
네.
뭐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주요 언론 또 대중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지만요. 올해 드래프트에서 프로구단에 영입된 선수들 뭐 다들 뛰어난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ESPN은 최고의 선수를 영입한 팀이 피버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올해 선수들 면모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는데요.
네.
자, 이날 4월 15일 드래프트 행사에 클라크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로스앤젤레스 스파크스가 캐머런 브링크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자, 브링크 선수. 아까 말씀드린 그 네이스미스 상입니다. 거기서 디펜스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올해 수비수 수상자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네.
키가 195cm고요. 장신의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3순위로 선정된 카밀라 카도조 선수. 이번 달 초에 파이널 4 준결승 경기에서 모스트 아웃스탠딩 플레이어. 가장 뛰어난 선수로 선정된 204cm의 장신 선수입니다.
네.
올해 여자부 결승전에서 승리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뛰었고요.
네.
워낙 큰 키에 골 및 장악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이고 또 수비수이기도 합니다.
네.
카도조 선수는 시카고 스카이 팀이 영입을 했습니다.
와.
시카고 스카이 팀이 지난해 가장 뛰어난 선수 모스트 아웃스탠딩 플레이어 상을 받았고 지난해 또 우승팀이었던 LSU의 엔젤 리스 선수까지 영입하면서 그 지배적인 리바운드 듀오를 갖출 것으로 보이고요. ESPN은 이 두 선수의 영입으로 시카고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날 선수들이 입고 나온 의상도 참 화려했는데요. 따로 전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말이죠. 자, 2024 WNBA 일정 5월 14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리그의 12개 팀이 40회 정규 시즌 경기를 치릅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바뀌는데요. 간수들에 의해서 재소자들이 성폭행을 당한 일 때문에 교도관, 교도소장 뭐 이렇게 간수들 여럿이 체포됐던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예 문을 닫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021년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수감자에 대한 만연한 성적 학대가 폭로됐었습니다. 그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 이 연방교도소를 폐쇄한다고 연방교정국장이 15일 밝혔습니다.
네. 해당 교도소가 어딘가요?
예. 더블린 연방교도소입니다. 아, 미국 내 여성 전용 연방교도소가 6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현재 이곳에는 600여 명의 수감자가 있는데요. 2022년 2월에 총수감자 750명보다는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콜레트 피터스 교정국장 AB통신에 강간클럽으로 알려진 여성교도소를 폐쇄한다면서 교도소가 문화, 채용과 유지, 노후한 기반시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원의 범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례 없는 조처를 시행하고 엄청난 지원을 제공했지만 여전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최선의 조치로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교도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간략하게 좀 알아볼까요?
예, 수감자들이 교도관과 교도소장으로부터 만연한 성적 학대를 당했고 이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은 종종 위협을 받거나 처벌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충격적인 건 몇몇 간수들이 일명 강간클럽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수감자들을 성희롱, 성폭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AP통신은 수감자들로부터 연방교도소 내부 문서, 진술 및 녹음을 입수하고 현직 및 전직 교도소 직원과 수감자들을 인터뷰했고요.
네.
이 더블린 교도소 직원이 관련된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법원 기록을 검토했었습니다.
네. 피해를 입은 수감자, 여성 재소자들이 얼마나 됐나요?
그 수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2022년 조사 당시 기준으로 4명이 체포됐습니다.
네.
LA타임즈 신문에 따르면 2020년에는 미국의 122개 교도소 15만 3천 명 수감자 가운데 재소자에 대한 교도관의 성적 학대를 폭로하는 진정서가 420여 건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서 4건만 입증이 됐고요. 290여 건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당시 문제로 새롭게 부임한 타헤샤 주시노 소장은 성적 학대와 성희롱에 대한 교도소의 무관용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이 법무부 감찰관과 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신호 소장은 지금 은퇴를 한 상태입니다.
네. 뭐 이런 조사를 시행하고 또 지원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뭐 문을 닫기로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더블린의 문제를 막으려는 많은 시도는 수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서 지속된 학대, 또 잘못된 관리 행태가 밝혀진 이후 이루어졌던 만큼 상처가 골물대로 골문 후기 때문에 치료가 더 이상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을 닫게 되면은 이 더블린 교도소에 600여 명의 여성 재소자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수감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이 더블린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성적 학대에 시달릴 뿐 아니라 그 위험한 건강에 해로운 곰팡이나 성면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 있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많은 수감자들은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들은 다른 시설로 이송될 것이라고 이 피터스 교정국장이 밝혔는데요. 직원들도 일자리는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조처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수감자들이 보통 거주했던 지역과 가까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데 그만큼 다른 곳으로 멀리 떨어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네.
또 요구사항을 해결하지 않고 사람들만 이동시키는 것은 임기응변식 대응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여성 전용 교도소 내 시스템과 인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여성 수감자를 위한 어떤 특별한 보호 조처가 이뤄지고 있겠죠?
예. 최소한 임신한 수감자를 위한 조처는 여러 주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전미 주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임신한 수감자 관련 법 시행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14개 주에서 수감 중인 임산부의 치료와 관련된 법안을 도입하고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미시시피주는 수감된 임산부에게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음식을 추가로 제공하고 보충제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고요. 버지니아주에서는 산후치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아칸소,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메릴랜드 등 최소 6개 주에서도 임신 또는 산후 여성에 대한 제한적 수용 또는 독방 감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의 여성 뉴스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새 군사지원의 일부로 패트리어 지대공 미사일과 포탄을 서둘러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26일 발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를 위해 60억 달러를 쓸 것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대는 보내지 않습니다.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점증하는 러시아의 공중 위협에 대처하려면 패트리엇이 긴급하게 필요하며 패트리엇이 당장 인명을 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안보 지원을 약속했고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해 바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방공무기와 드론 대응체제 그리고 포탄 등이 포함됩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시스템과 요격 무기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는 27일 자신들이 제안한 휴전 방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맞제안을 받았고 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4월 13일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 정부에 보냈던 제안에 대한 시온주의 점령자들의 대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반년 이상 계속되는 가운데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며 하마스는 모든 합의가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 대표가 이스라엘 관리들과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관리가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스라엘이 인질 33명을 석방하기 위한 제한적인 휴전을 검토할 뜻이 있지만 새롭게 제안할 방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18개 나라가 25일 성명을 내고 모든 인질을 석방하라고 하마스 측에 촉구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26일 홍해에서 탄도미사일을 쏴 파나마 선적 유조선이 가벼운 피해를 봤다고 관련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비교적 소강 상태에 들어간 뒤 최근 며칠 동안 후티 반군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났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후티 반군이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한 발이 파나마 선적의 안드로메다 스타호에 경미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사설 보안업체인 엠브레인은 이 선박이 러시아와 관련된 무역에 사용됐고 러시아 프리모르스크에서 출발해 인도 바디나르로 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사전 녹음한 성명에서 미사일이 유조선을 직접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유조선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해협 인근 예멘 모카 해상에서 공격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부엉 딘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이 사임했다고 베트남 공산당이 26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67세인 후에 전 의장은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차기 후보였습니다. 베트남에서 국회의장직은 국가 지도부를 구성하는 기둥으로 간주하는 4개 직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부엉 딘 후의 동지의 규정 위반과 결점이 부정적인 대중 여론을 초래했고 당과 국가 그리고 자신의 평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 후의 전 의장 보좌관이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후의 전 의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3주가 안 돼 사임 발표가 나왔고 외교관들은 베트남과 중국 관계의 민감성을 감안해 이를 주목할 만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다음 날인 27일 중국 군용기 12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타이완 정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전 9시 30분 수호의 30 전투기를 포함해 중국 군용기 22대를 포착했고 이 가운데 12대가 중간선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두 나라군은 중간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최근 중국 공군은 주기적으로 비행기를 중간선 상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비행기들이 해군과 합동 전투태세 순찰에 참여했고 타이완 전투기와 함정들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타이완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여깁니다. 지금까지 마감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